금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제106회 총회가 모입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열리는 모임이어서 여러 가지가 조심스럽고 또 더 조심스럽지만 정부와 이 협의를 통해 철저한 방역 지침하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처음 총회 모임을 가진 것이 1912년 9월 초하루 평양의 여자성경학교에서였습니다. 그 후에 해마다 정기적인 총회를 모였고 일제강점 말기인 1943년에 한국교회 전체가 일본 교단의 강제 예속이 되어서 일본 기독교단 조선장로교회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해방 때까지 3년간 총회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6.25 한국전쟁 중에도 피난지였던 부산과 대구에서 총회가 모여 전쟁 중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금년 106회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로 모이게 되어 이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래된 것은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을 그 기점으로 삼습니다. 그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년 전인 1884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보낸 알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로 미리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고 1882년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 목사님에 의해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 국내에 반입되었습니다. 이런 초기 선교사들의 힘겨운 사역에 의해 1907년에 첫 번 노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를 일컬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노회라고 불렀습니다. 5년 뒤인 1912년에 전국의 7개 노회 221명의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모여 총회를 조직하고 출범했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라고 불렀습니다. 1907년 노회가 조직될 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였는데 12년 총회가 출발할 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그 사이 1910년에 대한제국이 일제 강제합병되어 국호를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기 역사가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이지만 저는 우리 선배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셨다라고 믿습니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우리 외교권이 상실되고 군대가 해산당할 때 2년 뒤 선배들은 노회를 조직했고 1910년 한일 강제병탄이 이루어져 국가 모든 조직이 와해되고 백성들을 돌볼 모든 기관들이 사라지고 국가 자체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을 때 우리 선배들은 전국 규모의 총회를 조직하고 왕실과 국가가 포기한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단 총회는 민족 구원을 위한 구령사업과 국민들에 대한 교역과 계몽 그리고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헌신 분투한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을 견인해왔던 전국의 유생들이 한일 강제 합방에 분통하여 자결을 통해 의사를 표할 때 우리 교회 선배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 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안으로는 100만인 구령운동을 진행하고 밖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일에 선두에 섰습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민족과 함께하면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우리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시대시대마다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려 최선을 다해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총회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주제를 설정한 것은 이런 교단의 역사와 전통에 매우 부합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교회가 그간 중심으로 여겨오던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의 구제라는 우리의 사명과도 유사하고 또는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성, 세상의 나침반을 지향했던 우리 교회 역사와도 매우 유사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무엇이며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매우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재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 근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하셨을 때의 첫 독자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잘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소위 산상보훈으로 불리는 이 말씀을 일반 대중들보다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임을 알게 해줍니다. 앉아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큰 대중보다는 소수의 무리를 대상으로 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한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6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시류에 영합하여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요 이 세속의 화려함에 마음이 빼앗겨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주님만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크시고 작은 사명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사항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 등 말씀에 많은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들 주실 때 늘 강조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서문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찬송하라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부르는 모든 노래가 다 찬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기록된 찬송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 온 민족이 생명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감격을 품고 부른 노래가 찬송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노래해야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말씀이어야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사막을 유랑하는 방황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지칭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는 우리 신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분, 이 정체성을 항상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모든 역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구원의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부터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다 하여도 그래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며 참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하나뿐이어서도 독생자를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를 향하신 소금과 빛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세상적이다라고 말하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용되는 세상이라는 용어는 악한 영들에게 시험당하고 장악당한 타락한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이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성경에 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시거나 요한계시록에 보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말씀들도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병들고 타락한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교회 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르심과 고백들도 이 세상이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버림받고 폐허가 되고 몰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 되어라, 너희가 빛 되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란 문명 생활을 가능케 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옛 로마 역사가 되풀이니는 소금과 태양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벤시라는 필수 물질 네 가지가 있는데 물과 불과 철과 소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들이며 역사의 필수적 존재들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상에 우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장식품들처럼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필수적 존재들이며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빛의 여러 기능이 있지만 본문에서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으로서의 빛을 말씀합니다. 어두움이란 영적인 무지, 부패한 인간 심성, 소망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등을 말할 때 사용하고 악한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죄된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 빛은 강력하고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어두움을 대항하고 물리치고 세상을 어두움에서부터 해방시켜야 할 사명과 책임 있는 존재들임을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지닌 세상에서의 공적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부패가 있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이런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사람들 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결코 홀로 종교적 환각 상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공공성 있는 사회적 책무에 성실히 응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조에서 우리가 교회의 공적 사명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홀로의 만족에 자족하지 말고 같은 시대의 공적 의무에 성실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에 따르면 같은 시대 인근에 살고 있었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당물을 잡고 돈을 빌려주었으면 해가 지거든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일용 노동자들의 품삯을 체불하지 말라고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낭언에 대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에 대하여 철저한 의무 규정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 곡식을 거둘 때 한 묶음을 밭에 버려둔 채 돌아왔으면 그것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딸 때 한 번 땄으면 남은 것을 두 번 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겨둔 모든 것들은 다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주변을 돌아보는 공적 의무에 성실을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귀족들에게 노예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부당한 위협을 거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4장 1절 말씀에서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지하에서 노예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가르치는 문서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들을 동일한 형제 자매로 대우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형성하는 서로 지체된 관계임을 말하면서 서로 차별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들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된 충성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초기 교회의 파격적인 모습이 복음의 전파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이런 삶의 거룩한 의무들을 무겁고 지겨운 짐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선문의 선민의 자부심과 긍지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 개인의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이웃과 공동체 평화와 사랑 넘치는 세상을 위해 희생하고 사는 것을 다른 민족, 다른 집단들과의 차별성으로 여기면서 굉장한 긍지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 개혁교회 전통과도 매우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토마스 블루머의 제네바의 칼뱅이라는 책에 따르면 칼뱅이 제네바에서 개혁사역에 힘쓸 때 그때만 해도 제네바는 유럽에서 아주 가난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유럽에서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도시 골목골목마다 가난한 사람들, 술주정뱅이들, 매춘 여성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뱅은 가난한 사람들, 이민자들, 소외된 자들의 대변인으로 자처하면서 정부를 향해 빈곤층에 대한 무료 진료, 빵과 고기 가격의 통제, 노동시간의 규제와 실직자 재교육 등을 매우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책은 당시에 부패했고 귀족화되었던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를 매우 선명하게 구별짓는 차이점이었고 이런 역사를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948년 우리나라의 재헌의회가 열렸을 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원으로 당선된 이준영 목사님께 개회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유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도 아닌데 재헌의회에서 목사님을 하여금 기독회 했다는 것은 의외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국회 개회식이 그렇게 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누구도 그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고 숙연하게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이 현상이 당시 국민들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애국적인 자세와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의 희생에 대한 인정, 독립운동의 중심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존경심이 함께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국가 사회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준 공적 책임 앞에 성실했던 모습을 모든 성도들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것은 우리의 긍지가 되었고 이런 현상들이 훗날 한국교회 급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의 징표는 나의 가벼운 입자랑이 있지 않고 묵묵히 이웃의 구원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사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실천으로 우리 신앙의 정당함과 자랑스러움을 확증해 보이는 빛과 소금된 희생적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 책임에 성실해야 함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임도 잘 알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실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지만 늘 자기 중심의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리의 뜻함과 시기심으로 내부적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안전이 위협받을 때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이하에 따르면 그들의 이런 이기적이고 비겁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 능력이 부족해서 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던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처럼 변화된 것입니다. 자리 다툼, 시기심, 자기 안전에 대한 공포심 등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런 모습의 사람들로 온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이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굳게 서십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가슴속에 품으십시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제자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